VOA 세계 뉴스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오늘 사망한 인질 시신 4구를 이스라엘 측에 인계했습니다. 국제적십자사연맹 차량은 이날 가자지구 내에서 사망자들의 시신이 안치된 검은 관 4개를 싣고 가자 국경을 건너 이스라엘에 도착했습니다. 시신 중에는 지난 2023년 10월 하마스에 의해 납치된 4살 어린이와 동생 그리고 어머니가 포함됐습니다. 아이들의 아버지는 앞서 이달 초 있었던 인질 수감자 맞교환을 통해 풀려났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성명에서 오늘은 이스라엘 국가에 매우 어려운 날이자 환하고 슬픈 날이라며 사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하마스는 오는 22일 인질 6명을 추가 석방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2단계 휴전 협상이 이번 주 중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이스라엘은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팔레스타인 국영 와파 통신은 이스라엘군이 어제 서안 지구 투바스 인근 알파라 난민촌을 공격해 팔레스타인인 3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스라엘군이 민가에 총격과 포사격을 가했다고 전했으며 반면 이스라엘군은 사망한 3명이 테러 목적으로 무기를 판매한 테러리스트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19일 하마스와의 휴전 발효 이틀 뒤 북부 제닌을 시작으로 서안 지구에 대한 군사작전을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해 수만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살 곳을 떠났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입 자동차와 반도체 그리고 의약품 등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예정보다 앞당겨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가 플로리다주에서 개최한 투자 행사 연설에서 3월 중 또는 그보다 빨리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목재와 임산물을 고율 관세 부과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회견에서 구체적인 관세 부과 시점을 밝히지 않은 채 수입차,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25% 수준의 관세율을 오는 4월 2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로 돌아오는 전용기에서 목재와 임산물에 대한 관세율이 25% 수준으로 오는 4월 2일경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멕시코, 캐나다 등 주요 교역국의 일부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조치에 이어 지난 13일에는 모든 교역국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에서 워싱턴 DC로 돌아오는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구체적인 언급 없이 궁극적으로 시 주석이 올 것이고 모두가 미국으로 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반도체와 첨단 기술 등을 놓고 무역 갈등을 계속해온 미국과 중국이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일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이 마지막으로 미국을 방문한 건 지난 2023년 11월로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상호 군통신 재개와 합성마약 펜타닐 생산 억제 등에 합의했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취임 뒤 시 주석과 전화회담을 가졌다고 밝혔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시 주석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여하는 핵 군축 관련 대화를 너무 멀지 않은 시기에 시작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 미얀마에서 범죄 조직에 억류돼 착취를 당했던 중국인 등 외국인들에 대한 대규모 송환 절차가 시작됐다고 현지 당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미얀마 당국과 관련 공조를 이어온 태국 경찰은 이날 중국 정부가 마련한 항공편에 중국인 50명 전원이 탑승했다고 로이터통신에 밝혔습니다. 앞서 이들은 미얀마 당국의 인도로 미얀마 태국 국경을 넘어 태국 북서부 접경 딱주의 메소소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태국 경찰은 중국 당국이 앞으로도 인신매매로 미얀마 범죄 조직에 억류돼 불법 온라인 활동 등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자국민을 찾는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송환될 중국인은 총 600명 규모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송환을 환영하면서 중국은 태국, 미얀마 등 국가들과의 양자 및 다자간 노력을 통해 적극 협력함으로써 이 같은 범죄 현상과 근본 원인을 모두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패통탄 친나와 태국 총리도 어제 성명에서 총 7,000명의 태국인이 태국으로 송환될 준비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요즘 귀에 쏙 들어가는 이어폰, 머리 정수리부터 귀를 감싸는 크기의 무선 헤드폰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휴대전화와 노트북 컴퓨터 등 전자기기의 소리를 연결하는 선 없이 들을 수 있는 블루투스 형태고요. 주변 소음을 줄여주거나 차단하는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능도 있어서 이동 중에 사용하기가 참 편리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어폰이나 헤드폰이 청력과 뇌에 문제를 끼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영국 BBC가 영국 보건 전문가의 의견을 전한 기사인데요. 인위적인 소음 차단 상태가 지나치면 본래 청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뇌의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는 내용을 세계 주요 언론도 주목했습니다. 사람의 뇌는 하루 종일 이어지는 생활 소음에 노출돼 있고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원근감 또 방향을 지각하는 청력도 관장하는데 강제로 소음을 제거하는 헤드폰이나 이어폰 오래 쓰면 그 상황에 청력이 맞춰져 버려서 평소에는 뇌에 전달하는 말이나 소리의 명확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의 말이나 소리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서 아주 멍한 표정을 하게 되는 청각정보처리장애 진단받는 젊은 층이 늘고 있다는 것인데요. 영국의 전문가들은 이 소음 제거 헤드폰 등의 남용이 그 이유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청력이 완성되는 시기는 10대 후반입니다. 청력이 완전히 발달하기 전에 귀를 막은 헤드폰 쓰고 온라인 교육, 소셜미디어 세상에 빠져있는 요즘 청소년들, 과연 이대로 두어도 될 일인지, 적게는 몇십 달러에서 많게는 천 달러 이상도 주고 산다는 유행하는 고가의 헤드폰 다시 보게 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2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8시 8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영하 4도, 흐린 날입니다. 북한의 날씨 어떤지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한파가 계속됩니다. 이번 추위는 다음 주 중반쯤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요일 북한은 남부, 중부 맑겠고 북부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요. 한북 청주에는 새벽에 눈 그쳤다가 다시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가끔 눈 내리겠습니다. 눈의 양은 1에서 5cm 정도 예상합니다. 또 북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으로 바람도 많이 불겠습니다. 금요일의 최저 기온은 영하 26도에서 영하 6도, 낮 최고는 영하 12도에서 영상 4도 사이입니다. 평양과 신의주, 청진의 아침 최저가 영하 9도고요. 개성, 함흥, 원산 영하 8도에서 시작합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 영하 22도, 희산은 영하 24도. 낮에는 평양, 신의주, 청진의 기온이 0도입니다. 개성은 2도, 원산 3도, 함흥 4도고요. 중강의 낮 최고 영하 5도, 예산은 영하 7도입니다. 동해상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눈도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은 1에서 2m, 먼바다 3m까지 예보되어 있고요. 서해는 구름 많이 낍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5m, 먼바다 2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2월 21일 금요일에 북한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먼저 지구촌 오늘 순서에서 미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의 소식 들어보십시오. 미국 정치의 어제와 오늘은 미국 정치 ABC에서 그리고 오늘의 주간 코너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소식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복입니다.
그냥 그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거고 네. 저희는 솔직히 저기 있을 때는
네, 탈북민의 세상보기 오늘은 탈북민 김고은 씨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VOA 매일 영어 미국 정부 견해 반영한 논평 순서까지입니다.
정확한 뉴스 균형 잡힌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소식인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란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설전을 벌이면서 관계가 급속히 악화하고 있습니다. 23일 독일 총선 앞두고 올라프 숄츠 총리와 프리드리 메르츠 기독민주당 대표가 19일 마지막 TV토론을 벌였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20일 주요 20개국 외교장관 회의가 시작되는 가운데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불참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홍역 발병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설전 얘기부터 들어보죠.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선거 없는 독재자 젤렌스키는 빨리 움직여야 한다. 아니면 나라가 남아있지 않을 거라고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주최로 열린 미래투자 이니셔티브 모임에서도 젤렌스키 대통령을 또다시 독재자라고 부르면서 더 격하게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네, 앞서서는 젤렌스키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죠.
네, 맞습니다. 전날인 18일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허위정보 공간 속에 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에 앞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 지지율이 불과 4%밖에 되지 않고 또 전쟁을 결코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비판했는데요. 네. 예,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거짓 정보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부르면서 공격 수위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네, 어떤 이유로 젤렌스키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한 겁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선거를 실시하는 걸 거부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예, 우크라이나 선거는 원래 지난해 5월로 예정돼 있었는데요. 하지만 3년 전인 2022년에 러시아가 침공한 후에 내려진 계엄령 때문에 연기됐습니다.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젤렌스키 대통령을 적당히 성공한 코미디언이라고 폄하하면서 미국이 전쟁에 말려들게 했다고 비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애미 투자회의에서 한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President Zelensky talke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to spending $350 billion to go into a war that
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을 설득해서 이 3,500억 달러를 들여서 기본적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에 뛰어들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은 시작될 필요가 없었고 또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결코 시작되지 않았을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 전쟁은 미국과 자신이 없으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전쟁이라면서 그래서 이번 주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해낸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해냈다는 일이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이끄는 러시아 대표단, 18일에 사우디에서 우크라이나 종전관에서 논의한 걸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이 우크라이나 종전협상에서 배제된 데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 3년 동안 이 전쟁을 멈추기 위한 회의나 통화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쟁 초반에 튀르키예 중재로 몇 차례 평화회담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얘기 더 들어보시죠.
I love Ukraine, but Zelensky has done a terrible job. His country is shattered, and millions of people.
네, 자신은 우크라이나를 사랑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를 끔찍하게 못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산산조각이 났고 수백만 명이 불필요하게 죽었다면서 양측과 대화를 하지 않으면 전쟁을 끝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또 누군가는 젤렌스키 대통령 지지율이 좋다고 말하지만 모든 도시가 파괴된 상황에서 어떻게 높은 지지율을 얻을 수 있겠느냐며 의구심을 보였는데요. 키우 국제사회와 연구소가 최근에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57%가 젤렌스키 대통령을 지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젤렌스키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비판에 반응이 어땠습니까?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19일 저녁 연설에서 미국과의 협력이 반드시 건설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 유럽과 함께 평화가 더 안전해질 수 있으며 그게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는 처음부터 전쟁을 끝내고 싶어 했다면서 나는 우리가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확신하며 지속적인 평화를 이룰 수 있을 걸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미국의 키스 켈로스 우크라이나 러시아 담당 특사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있는데요.
네네.
예, 젤렌스키 대통령은 20일 켈로그 특사와 회담하고 이 평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자, 러시아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 어떤 입장입니까?
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침묵을 깨고 19일 처음으로 최근 상황에 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18일 사우디에서 있었던 미국과의 회담 결과에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Целью и предметом наших переговоров было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российско-американских отношений.
네, 러시아 측의 협상 목표와 주제가 미국과 러시아 관계의 회복이었다는 겁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평화 정착을 포함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미국과 러시아의 신뢰 수준을 높이는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네.
예, 그렇지 않고서는 우크라이나 위기 등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푸틴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예. 푸틴 대통령 발언 가운데 또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군요.
네, 협상 과정에서 우크라이나를 배제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할 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협상 과정에 참여할 걸 가정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관한 질문에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친밀한 관계는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 양국의 관계에 대해서 매우 솔직하게 논의했었다며 다시 만나면 기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여러 나라의 상황들, 국제사회도 지켜보고 있죠.
네, 유럽 지도자들은 19일 프랑스 주최로 파리에서 두 번째 긴급 비공개 회담을 갖고 유럽의 역할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부른 데 우려를 표명하면서 그건 거짓이고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예, 또 스테판 두자리 유엔 사무총장도 젤렌스키 대통령은 적법하게 치러진 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됐고 러시아가 먼저 전쟁을 시작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미국 정치권에서의 반응도 보죠.
네, 미국 의원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입지를 위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엘리사 슬로킨 민주당 상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상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서 민주주의가 침략당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예, 공화당 쪽에서도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 의원은 분명히 푸틴 대통령이 이 전쟁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존 케네디 공화당 상원 의원도 푸틴은 검은 심장을 가진 갱스터, 그러니까 잔인한 폭력배라고 비난하면서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했다고 말했는데요.
네.
예, 하지만 존 튠 상원 공화당 대표는 대통령이 자기의 생각을 말한 거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조시 홀리 공화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도 비난하고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겠다고 압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구촌을 이번에는 독일로 가겠습니다. 독일이 곧 총선 치르네요.
네, 앞으로 4년 동안 독일을 이끌 연방의회 총선이 23일에 열립니다. 유럽 경제를 주도해온 독일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데다가 최근에 10년 동안 대규모로 밀려든 난민들이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예, 그 때문에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국정 운영 방향이 크게 바뀔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독일 총선이 9월에 예정돼 있었다죠?
네, 맞습니다. 이번 조기 총선은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의회에서 불신임을 받은 데 따른 조처입니다. 숄츠 총리는 지난 2021년 9월 총선을 통해서 세계 정당으로 이뤄진 일명 신호등 연정을 구성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11월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으로 연정이 붕괴되자 다음 달 의회에 신임 투표를 요청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신임안이 부결된 겁니다.
네, 맞습니다. 찬성 207표, 반대가 394표, 그리고 기권이 116표가 나와서 부결됐고요. 독일 헌법에 따라서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했습니다. 그리고 정당들이 합의한 대로 2025년 2월 23일에 조기 총선을 치른다고 발표했었습니다.
네. 자, 차기 독일 총리 자리 누가 경쟁하고 있습니까?
4명의 후보가 경쟁하고 있는데요. 중도좌파인 사회민주당의 올라프 숄츠 현 총리, 그리고 주류 보수당인 기독민주당과 자매정당인 기독사회당연합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후보, 환경주의 녹색당의 로베르트 하베크 현 부총리, 그리고 극우 반이민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한당의 앨리스 바이델 후보입니다.
예, 이 후보들의 지지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선거전 여론조사에 따르면 기독민주사회연합이 약 30%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독일을 위한 대안 AFD가 약 20%로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사회민주당은 3위에 그쳤는데요. 줄곧 지도력 부재 논란에 시달려왔던 숄츠 총리가 이번 총선에서 연임에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그런데 독일에서는 뭐 이렇게 선거를 치르면 어떤 정당도 절대 다수가 되는 그런 경우는 드물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두 개 이상 정당이 연정을 구성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번 총선에서 기독민주사회연합의 메르츠 후보가 총리가 될 가능성은 크지만 이 선거 후에 어떤 연정이 구성될지는 불분명합니다. 모든 주요 정당은 일단 극우 AFD와는 협력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숄츠 총리와 메르츠 후보 간의 마지막 텔레비전 토론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총선을 나흘 앞둔 19일에 두 후보의 마지막 TV 토론이 있었는데요. 두 후보는 주로 난민 문제, 그리고 독일 경제 활성화, 안보 문제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습니다. 이 난민 문제와 관련해서 메르츠 후보는 2021년까지 16년 동안 집권했던 자신의 당이 지금의 이 난민 문제의 일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는데요.
네.
예, 그러면서 당의 이민 정책을 내부적으로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독민주당의 대표였던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는 16년 동안 총리로 재임하면서 친난민 정책을 펼쳤었습니다.
네. 또 어떤 주요 의제가 있었습니까?
네. 두 후보 간의 논쟁에서 독일의 경제, 생활비, 식품 가격 문제도 심도 있게 다뤄졌습니다.
네.
예, 그런데 메르츠 후보는 독일의 이 물가 상승 요인의 하나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꼽았습니다. 처음에 에너지 문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것일 수 있지만 이후에는 현 정부의 이 효과 없는 친환경, 녹색 에너지 정책 때문이라고 비난했는데요.
네.
예, 그러면서 자신이 집권하면 아무런 구체적 대안 없이 원자력 발전소가 폐쇄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숄츠 총리는 독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독일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세금 공제 등을 제시했는데요. 하지만 메르츠 후보는 현실성이 없다면서 3인당은 늘 같은 얘기를 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치르게 되는 독일 총선, 특히 주목받는 이유가 있다죠.
네.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출범하게 될 새 정부가 여러 국내 현안을 놓고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우크라이나 평화 방안, 또 미국의 관세 정책 등이 포함되는데요. 독일은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인구가 많고요.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주요 회원국으로 러시아 침공 후 미국에 이어서 우크라이나의 두 번째로 큰 무기 공급국이기도 합니다.
네네. 자, 이렇게 총선을 치르면 언제쯤 되면 결과를 알 수 있습니까?
네, 투표는 23일 오전 8시에 시작해서 오후 6시에 마감되고요. 출구조사가 실시되고 투표가 끝난 후에 바로 개표가 시작됩니다.
네.
예, 투표 결과의 전반적인 윤곽은 매우 빠르게 드러날 걸로 보이는데요. 최종 공식 결과는 24일 월요일 일찍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주요 20개국 G20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가겠습니다.
네, 20일과 21일 이틀간 G20 외교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유일한 회원국인 남아공이 올해 처음 의장국을 맡았고요. G20 회원국은 물론이고 초청국 외교수장, 국제기관 대표들이 참석하는데요. 하지만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번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네, 미국이 새 정부가 출범한 상황에서 외교수장이 G20 회의에 불참하는 거 이건 이례적인 일이죠.
네, 맞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달 초 소셜미디어 X에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G20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일찌감치 밝혔습니다.
네.
예, 루비오 장관은 이 게시글에서 남아공이 연대, 평등, 지속 가능성을 장려하는데 G20을 이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DEI,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과 기후변화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나의 임무는 납세자 돈을 낭비하거나 반미주의를 달래는 게 아니라 미국의 그 국익을 증진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남아공의 그 정책 방향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석됩니다. 전문가들은 루비오 장관이 G20 회의에 불참하기로 한 건 미국의 주요 아프리카 무역 상대국인 남아공과 미국의 관계가 크게 악화됐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합니다. 앞서 이달 초에 트럼프 대통령은 남아공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남아공의 이 새 토지 수용법이 남아공 소수민족인 백인을 차별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루비오 장관 역시 G20 불참을 알리면서 남아공이 매우 나쁜 일들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었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이번 G20 외교장관 회의에서 완전히 빠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로널드 라몰라 남아공 외무장관은 19일 미국이 어떤 형태로든지 요하네스버그에서 미국을 대표하게 될 거라면서 미국이 G20을 완전 보이콧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네.
예, 미국은 루비오 장관 대신에 이 하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네네.
예, 한편 중국에서는 왕이 외교부장,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세르게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참석합니다.
네. 자, 루비오 외무장관이 지금 뭐 중동을 비롯해서 외국 순방 중이었는데 G20 회의는 가지 않고 미국으로 돌아오는군요.
네, 맞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 주말에 유럽에서 있었던 독일 뮌헨 안보 회의에 참석하고요.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을 방문했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17일에는 무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만나서 하마스와 이스라엘 휴전, 또 가자지구 미래에 관해서 중점 논의했고요. 18일에는 러시아 대표단과 회담하면서 우크라이나 종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에 갔나요?
네, 19일에는 아랍에미리트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이 중동 순방을 마무리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수도 아부다비에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후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그리고 압둘라 빈 자예드 알 나후얀 아랍에미리트 외무장관과 회담했습니다.
네, 그 회담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알려졌습니까?
네,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서 루비오 장관이 회담에서 강한 경제적 유대, 국방협력, 지역 안정에 대한 상호 이해로 특정 지어지는 양국 관계의 강력함과 영속성에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 브루스 대변인이 이어서 이번 회담에서 인공지능, 가자지구, 시리아, 레바논, 홍해 관련 논의가 포함됐다고 밝혔는데요. 아랍에미리트 측은 회동과 관련한 언급을 따로 내놓지 않았습니다.
네, 그 아랍에미리트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포로 교환을 중지하는 역할도 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평화회담 장소로 이 아랍에미리트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논의를 위한 미국, 러시아 장관급 회담을 앞두고 지난 17일에 아랍에미리트를 찾아서 알 나후얀 대통령과 회담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홍역이 퍼지고 있군요.
네, 특히 남부에서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18일 기준 남부 텍사스에서 58건, 남서부 뉴멕시코주에서 8건 감염이 보건당국에 보고됐습니다.
네. 네,
특히 텍사스 당국자들은 30년 만에 최악의 발병 규모라면서 추가 발병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예, 그 홍역 상황이 그 말씀하신 주의 전체 상황인가요?
아닙니다. 텍사스 주의 경우는 이 서부 게인스 카운티에서 확인된 감염자가 45명으로 한 곳에 몰려 있는 양상입니다.
네네.
예, 그리고 다른 4곳 카운티에서 13명 추가 감염자가 보고됐는데요. 텍사스 보건당국은 이 발병이 주로 아주 관계가 긴밀하고 백신을 충분히 맞지 않는 이 메노나이트 교회 공동체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 한편 뉴멕시코주의 경우는 텍사스 게인스 카운티와 인접한 지역에서 이 감염자들이 주로 나왔는데요. 뉴멕시코 보건당국은 하지만 이 감염자들이 어떻게 바이러스에 노출됐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홍역이 발생한 이 주, 그럼 다른 곳은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2월 6일을 기준으로 알래스카, 조지아, 뉴욕, 로드 아일랜드 그리고 텍사스에서 총 14건의 홍역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네.
예, 그런데 약 열흘 만에 이 두 곳에서 두 주에서 감염 사례가 급증한 겁니다.
네. 홍역하면 전염성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이게 어떤 질병입니까?
네, 미국의 저명한 의료기관인 메이오 클리닉은 홍역을 바이러스로 인한 소화 감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예, 홍역은 가장 전염성이 높은 전염병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홍역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주 내지 2주 잠복기를 거쳐서 증상이 나옵니다. 초기 증상은 발열, 기침, 콧물, 눈 출혈 등 일반적인 바이러스성 질병과 유사한데요.
네.
예, 하지만 며칠 후에 얼굴에 난 발진이 온몸으로 퍼집니다.
그렇죠.
네, 특히 고열을 동반해서 어린이들에게는 위험한데요. 폐렴, 중이염 등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심하면 인지장애나 청각장애 등의 후유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홍역을 피할 수는 없습니까?
홍역은 이 호흡기 감염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이 전염을 방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예방접종, 백신을 맞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1960년대 이 홍역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미국에서는 약 4, 500명의 어린이가 홍역으로 사망했습니다.
네.
예, 하지만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미국은 지난 2000년에 홍역 퇴치 국가를 선언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에서 지금 백신 접종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백신을 맞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부 부모가 이 홍역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고 믿기 때문에 이 접종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한 해당 연구는 잘못된 걸로 밝혀졌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맹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상원 인준을 받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이 보건후생부 장관 역시 이 백신 접종에 회의적인데요. 그래서 인준 과정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전염병의 집단 발병을 막기 위해서는 집단의 95% 접종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이 홍역의 경우는 백신 접종률이 조금만 낮아져도 쉽게 발병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정부의 대외 원조는 시간이 흐르면서 중점 원조 대상이나 원조 성격이 변했습니다. 각 정부마다 대외 원조 규모 등 많은 항목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 대외 원조의 역사적 추세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은 지난 2022년에 발간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대외 원조가 1940년대 말과 1950년대 초에 정점을 찍은 뒤 수십 년에 걸쳐 평균적으로 점점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락 추세는 종종 중단됐습니다. 1961년에 시작된 라틴 아메리카 진보를 위한 동맹, 1960년대와 70년대 베트남 전쟁, 1979년 캠프 데이비드 중동 평화협정 실행을 위한 자금 투입, 그리고 1980년대 중반 이집트와 트리키에 그리스에 제공하는 군사 원조 증가 등 중요한 대외 정책들 때문이었습니다. 냉전이 끝나고 미국 정부의 적자를 줄이려는 법 탓에 1990년대 들어 대외 원조가 줄었습니다.
U.S. Secretary of State Antony Blinken pledged that $64 million in new U.S. aid will go directly to the people of Afghanistan and not the Taliban.
의회 조사국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새로운 군사 재건 원조 제공,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에이즈 퇴치를 위한 대통령 긴급 계획 수행과 새천년 챌린지 공사의 출범으로 대외 원조 수준이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보고서는 2010년대 초 예산 통제법에 따른 재정 압박,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주둔 병력 감축 등의 결과 대외 원조 기금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대 말에는 대외 원조가 꾸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대개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대유행과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의 바로에 따른 인도적 필요 같은 새로운 위기와 우선사항을 반영한 결과였습니다. 2018에서 2021 회계연도 기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외 원조를 대폭 줄이자고 의회에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연방의회는 기존 규모를 유지하거나 늘렸습니다. 2024년 의회 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에 출범한 조 바이든 행정부는 대외 원조에 있어 세 가지 우선 사항을 설정했습니다. 먼저 양자 다자 노력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 해결, 또 권위주의 체제와의 싸움입니다. 의회 조사국 보고서는 2023년 12월에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으로 또 중요한 원조 방안이 집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 대외 원조의 역사적 추세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세계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북한을 떠나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에게 첫 직장은 단순히 일하고 돈을 버는 곳만은 아닙니다. 생존을 넘어 자아를 찾고 한국 사회 일원으로 자리 잡아가는 발판이기 때문입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오늘은 탈북민 김고은 씨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어서오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덮밥에 대한 메뉴들은 여기 있고요. 사진이 필요하시면 여기 메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라탕은 여기 야채방으로 담으시고 집게는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담아주시면... 서울의 한 마라탕 가게. 탈북민 김고은 씨는 손님이 들어서자 긴장된 표정으로 다가가며 친절하게 안내합니다.
아, 예, 맥기는 순한 맛부터 강한 맛까지 4단계로 있고, 예, 혹시 또 뭐 다른 거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뭐 1.5단계, 2.5단계 예, 가능합니다. 땅콩소스 같은 거 싫어하시는 분은 이야기해 주시면.
마라탕 가게는 김 씨가 처음 시작한 사업이자 꿈을 현실로 만든 공간이기도 한데요. 사실 김 씨는 이 가게를 운영하기 전 한국에서의 첫 직장 생활을 4년 동안 이어왔다고 합니다. 먼저 한국에서의 초기 정착 생활부터 들어볼까요? 김고은 씨입니다.
제가 하나원 나온 게 19년 3월에 나왔습니다. 네, 나와가지고 6개월은 저희가 그 교육받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셋에서 교육받고 6개월 되는 달에 바로 취업을 해가지고 4년 동안 그 백이민족에서 덕거 어르신들 대상으로,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세탁 서비스업, 네, 이거를 4년 동안 했거든요. 그러고 23년에 퇴사를 하고 식당을 오픈했어요.
김고은 씨의 첫 직장은 찾아가는 친구류 세탁 서비스업을 하는 백의민족이었는데요. 서울시 및 자치구와 협력해 세탁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주로 동사무소들에서 저소득층이나 덕거 어르신들, 자녀들이 없으신 분들에 대한, 그분들은 세탁이라고 어려우시니까 네, 그분들에 대한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그분들 세탁물을 수거해서 당일 세탁, 그러니까 세탁하고 건조까지 해서 가져다 드리는 예, 이런 서비스업입니다. 슬프발레빵, 예, 거기에 있어가지고 빨아가지고 바로 거기서 건조를 해서 주로 이불을 빨아다 드리는 예, 그런 일을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운전이다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수고하고 또 갖다 드리면 또 운전해서 가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게 아마 재밌었던 것 같아요. 차를 대표님이 사이즈별로 예, 사이즈별로 갖다 주셔가지고 제가 운전을 많이 배웠습니다 거기서. 예.
그러니까 김 씨는 직접 운전을 하며 이불을 수거하고 가져다 드리는 일을 한 건데요. 특히 김 씨는 운전을 좋아했기에 좋아하는 차를 마음껏 몰 수 있는 일이 참 즐거웠다고 합니다.
하나센터의 전문 취업을 담당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예, 그분들이 내가 뭐 어떤 일을 하고 싶다 하면 거기에 대한 소개를 자꾸 해주시거든요. 면접도 같이 봐주시고 어떤 일 이런 거 다 찾아주셔가지고 그분들이 소개해 주신 거. 예, 면접을 봐가지고 바로 합격됐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이 되게 쿨하게 차를 맡기시면서 한 달을 그냥 차를 주겠으니까 알아서 다녀보셔라 어디. 그러면서 이따금씩 주소를 하나씩 주시는 거예요. 여기 가서 뭐 이 주소 확인하고 오세요 하면은 처음에는 고속도로 탔는데 갓길을 못 빠져가지고 40분 가는 데를 막 2시간 돌았어요. 예. 그렇게 서울 시내를 돌면서 좀 길도 익힌 것 같고 그다음부터는 마포구를 막 이렇게 예, 다니면서 주로 마포랑 영등포랑 여기 강서 예, 이쪽에 다녔습니다.
김 씨가 운전면허를 취득하긴 했지만 처음엔 운전이 능숙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자신을 믿고 맡겨준 이광훈 대표 덕분에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대표님이 되게 용감하시던 것 같아요. 그 면허를 따고 한 3개월 됐거든요. 장롱 면허나 거의 같은데 어쨌든 차를 맡겨주시고 저희가 아직 뭐 내비 볼 줄 잘 모르고 길 찾을 때 막 어떤 전화하면 바로 막 응대해 주시고 그분이 되게 많이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부천에 그 센터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입사 초기에는 부천에 있는 거기가 아마 무슨 택배하는 그곳이었는데 가방 세척했거든요. 가방 세척하는 그 길을 돌아보는데 대표님이 아 그러면 운전해보세요. 내가 한번 탑승해볼게 하고 가신 거예요. 근데 딱 고속도로 올라서는 길에서 나를 사정없이 끼어드는 거죠. 때리면 그날 아 정신만 어디 없어요. 예. 그다음부터는 같이 안 타시더라고요. 예. 아 혼자서 알아서 가세요 이렇게. 예.
입사 초기의 다양한 경험들은 김 씨가 업무에 빠르게 적응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고요. 이후 김 씨는 운전 업무뿐만이 아닌 중요한 회의 자리까지 함께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대표의 적극적인 지원은 업무에 대한 자신감과 책임감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정착 잘한 거는 그 우리 이강훈 대표님이 공로가 좀 많으세요. 많이 데리고 다니셨어요. 이렇게 막 주민센터서랑 이렇게 회의하시는 거 있거든요. 막 6개월에 한 번. 세탁만이 아니고 도시락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집수리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담당이 다 있잖아요. 이분들이 한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회의를 하실 때 나를 꼭 데리고 가시거든요. 아, 이분이 제 담당사입니다 하고 데리고 가셔서 나한테 또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을 내가 다 안고 가야 되니까 아, 이거는 정신 차리고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저 정착하는데.
사실 김 씨가 하나원에 나오고 하나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뒤 바로 취업했기에 탈북민 가운데서도 사회생활을 빨리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운전면허는 언제 취득한 걸까요?
하나원에 있을 때에는 되게 여러 가지 이거 직업에 대한 체험이 잘 프로그램 잘 됐어요. 예. 운전면허 선생님이 들어와서 막 그 강의해 주시면 그 안에서 시험 볼 수 있거든요. 필기시험. 바로 필기 합격했고 뭐 커피 바리스타라 그러나 예, 그것도 또 좀 체험해봤고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한 예, 그런 소개를 잘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내가 아 나는 딱 운전을 해야겠다 하나원 나와서 그 날짜가 있거든요 언제까지 이거를 시험을 봐야 이게 혈액을 본다 해가지고 그때 나오면서 바로 운전면허 시험 받고 도로주행도 바로 합격했고
이렇게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건 김 씨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영향으로 차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중국에서는 신분 문제로 운전을 꿈꿀 수 없었기 때문이죠.
저희 아빠가 그 운전직을 하셔가지고 차를 좀 좋아는 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했는데 그냥 뭐 내가 뭐 여기까지 얼추 생각 못했고 내가 뭐 차를 타보겠어 하고 짬짬이 아빠가 이렇게 남들이 안 볼 때 살짝 몇 번 태워줬댔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나는 차에 대한 만족을 느꼈었는데 중국 거쳐서 여기 한국에 딱 오니까 중국에서는 신분이 없으니까 그거는 뭐 꿈도 못 꾸는 일이고 한국에 딱 들어오니까 신분이 생기고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그게 저한테는 제일 큰 뭔가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또한 김 씨는 특히 큰 차량을 운전할 때 느껴지는 시원한 시야와 안정감의 매력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운전도 큰 차, 될수록 이거 큰 차. 예. 그래서 지금도 버스나 덤프트럭이나 레비콘에 대한 유련을 못 보내서 그 좀 항상 그쪽에 대한 취업 이런 걸 잠깐 찾아보고 있습니다. 탑차 탔을 때랑 이 차마다 그 감정이 틀리거든요. 근데 차가 클수록 뭔가 이렇게 내려다보는 느낌? 예. 이게 좀 시야가 확보가 되니까 되게 좀 편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좀 큰 차, 넓고 큰 차. 예.
김 씨는 2012년에 탈북해 중국에서 6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 과정에 중국인 남편을 만났고요. 2019년 함께 한국에 정착해서 현재는 4살이 된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의민족에서 일할 당시에도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육아와 직장 업무의 부담이 결국 자영업을 선택한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게 저희가 그 취업에 대한 취업장려금 같은 이게 4년이 만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또 맞아 떨어졌고 뭐 이것저것 또 기회가 돼가지고 예, 직장은 그만두게 됐고 애가 있으니까 제일 일할 때 부담스러웠던 게 애가 갑자기 아프면 아, 저 일 못할 것 같아요 하면은 그 모든 동사무소에 전화해가지고 또 그 동사무소 분들은 또 그 어르신들한테 전화해야 되고 어르신들이 안 되면 또 요양보호사 그런데 전화해가지고 이걸 다 또 취소를 해야 되고 이게 되게 번거로운 과정인데 아기는 아프고 어떻게 저는 갈 수가 없고 예, 이거를 좀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때는 아기가 어려가지고 야 이거는 조금 좀 그게 제일 미안한 거죠. 예. 근데 자영업을 하면 시간은 그래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이게 또 장점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김 씨는 한국에서 느낀 가장 큰 변화로 자유를 꼽았습니다. 자유가 있었기에 다른 직업에 도전할 용기를 낼 수 있었고 결국 퇴사를 결심할 수 있었다는 건데요.
한국에 오기 잘한 거는 그냥 그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거고 네. 저희는 솔직히 저기 있을 때는 일해도 뭐 월급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여기 와서 자기가 일한 것만큼 이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거의 숨도 못 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경찰을 보면 막 가다가 경찰이 오면 딱 눈이 마주치고 빽 돌아서 가지고 쫙 가는. 지금도 한국에 와서도 경찰을 보면 몸이 반응해요. 지금도 경찰차가 온다 그러면 차를 돌리는 거죠. 네. 그래 가다가 내가 차를 이제 왜 돌렸지 이렇게. 네. 지금도 몸이 반응해요.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고 참 정말 그건 좋은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의 자유로운 환경이 새로운 도전에 대한 용기를 키워줬다는 김 씨. 지금은 자영업에 뛰어들어 마라탕 가게를 운영하며 바쁜 일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어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아무도 모른다, 예측할 수 없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Welcome to the show, John.
It's my pleasure.
Do you think I should withdraw my money from the stock market?
I don't know. Maybe it will go up after you withdraw your money. That's anybody's guess.
제가 존에게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야 할지 물었더니 잘 모른다며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That's anybody's guess.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
Nobody knows. That's anybody's guess.
Anybody's guess의 anybody, A-N-Y-B-O-D-Y, anybody는 누구도, 아무도 이런 뜻이고 guess, G-U-E-S-S, guess는 추측, 짐작이란 뜻인데요. 이 두 단어를 붙여서 anybody's guess 이렇게 말을 하면 이 말은 아무도 짐작 못할 일, 예측할 수 없는 것이란 뜻이 됩니다.
It's unpredictable.
예측할 수 없다, 비슷한 표현이죠.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질문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Do you think I should buy a house now? Do you think maybe the interest rate will go up again soon?
Who can say? 존이 지금 집을 구매할지 이자율이 또 곧 올라갈지 물었습니다. 제 대답은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Who can say? 비슷한 표현으로 Who knows? 누가 알겠냐는 아무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No one knows. 아무도 모른다. Nobody knows. 이번에는 추측하기 힘들다로 아무도 모른다와 비슷하지만 약간 뉘앙스가 다른 표현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Who do you think will win this election?
It's hard to predict. It's too close to call.
이번 선거에서 누가 이길 것 같냐는 제 질문에
It's hard to predict.
Predict, 예측하기 힘들다는 말을 하면서
It's too close to call.
박빙이다, 막상막하다라는 표현했습니다. 선거가 박빙이라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거죠.
Too close to call.
비슷한 표현으로
neck and neck.
대화를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Who do you think will win this election?
It's unpredictable. David and Tom are neck and neck.
이번 선거에서 누가 이길 것 같냐는 제 질문에
It's unpredictable.
예측할 수 없습니다.
David and Tom are neck and neck.
데이빗과 톰은 막상막합니다. 그럼 끝으로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That's anybody's guess.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Do you think I should withdraw my money from the stock market?
I don't know. Maybe it will go up after you withdraw your money. That's anybody's guess.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어의 매일 영어, 오늘은 아무도 모른다.
That's anybody's guess. Who can say? Who knows?
아무도 모른다는 표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해봤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즉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 중 하나는 자금 부족입니다. 거의 20년 전 북한은 첫 번째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이후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와 국제기구가 북한 정부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제재를 가했습니다. 오늘날 북한 정부는 여러 불법 활동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 중 하나는 북한이 통제하는 두 개의 기업인 중국의 본사를 둔 연변 실버스타와 러시아에 있는 볼라시스 실버스타입니다. 2018년부터 이 두 단체와 관련된 북한 노동자들은 미국과 여타 개인의 신원을 도용해서 신원과 해외 소재지를 숨기고 미국 기업과 비영리 단체에 원격 정보기술 전문가로 취업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이들은 6년간 제재를 피하고 최소 8,8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연변 실버스타와 볼라시스 실버스타는 최소 130명의 북한 정보 통신 노동자를 집단으로 고용했습니다. 이들이 미국 기업에 의해 적발되고 취업이 끝나자 이들 노동자들은 내부 지식과 코딩 기술을 활용해서 온라인에 민감한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해서 전직 고용주로부터 돈을 갈취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법무 보상 프로그램은 북한을 지원하는 특정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 최대 500만 달러의 보상을 제공합니다. 국무부의 법무 보상 프로그램인 리워드 포 저스티스는 연변 실버스타 네트워크 테크놀로지 주식회사와 볼라시스 실버스타와 관련된 북한 정보 기술 종사자와 간부 그리고 관련자의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기업의 최고 경영자인 정성화, 연변 실버스타의 사장인 김류성, 볼라시스 실버스타의 사장인 리경식과 많은 고위관리 그리고 중간관리자 또한 직원들이 포함됩니다. 미국은 이 불법 작전과 그 지도부를 파악하고 그들의 음모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것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정보통신 노동자들은 미국을 비롯해 다른 국가, 전 세계 사람들과 기업에 대해서 정교하고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협을 파악해서 제거하기 위해 경계를 늦추지 않고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 논평에 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그리고 USA를 쓰시면 됩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